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을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 옷을 찢어버 끼워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수에게 분부해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 든든히 채웠더니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미한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고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부서진지라. 간수가 자다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그 문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그 창조한 땅이 왜 혼돈해야 했지요? 왜 공허해야 했지요? 왜 허감 속에 기쁨 속에 있어야 합니까? 혼돈 속에 허감 속에 공허 속에 깊이 빠진 땅은 아무리 봐도 그 땅에 빛이 있을 것 같지 않고 소망이 있을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형사님 따님은 자살을 세 번 시도한 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다가 엄마가 그리워서 울고 울고 울었습니다. 그 나이가 이제 들었는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소녀 시절이 너무 불행했어. 눈물로 소녀 시절을 보냈어. 난 자라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슬픈 뿐이었어. 내 삶에는 행복이 오지 않을 것 같아. 즐거움이 없을 것 같아. 기쁨이 없을 것 같아. 그럴 바에야 내가 죽는 게 나아. 자살을 세 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사람은 죽음에 이르지 않은 병이란 글을 읽어보면은 죽음에 이르는 건 절망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이라는 그 절망이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삶을 죽이고 그때 생의 모든 걸 죽여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속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다시 빛이 안 올 것 같고 다시 밝음이 없을 것 같고 질서가 없을 것 같고 기쁨이 없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형편들은 우리 마음을 깊은 데로 끌고 어감 속으로 끌어가면서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소망을 마음 안에 모든 기쁨을 밟아버리고 마는 거죠. 성경은 여기에 다른 데 도저히 볼 수 없는 기적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적을 성경 창세기에서 뿐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기록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만날 때마다 인간 마음이 없는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기쁨을,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자, 이제 지금 포도주가 어디 가도 포도주를 구해오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항아리 물을 채워라, 채웠습니다. 떠다 주어라.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래, 떠다 주면 돼. 포도주가 없어서 근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떠다 주어봐, 돼.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다 주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물인데 예수님 우리 눈으로 본 그 눈 말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 눈을 바꾸어서 소망이나 기쁨을 심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땅이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깊은 허감 속에 있었습니다. 땅이 온도나 고함이 허감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셔 하나님의 신이 계셨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가도 빛은 없을 것 같고 밝은 길은 없을 것 같고 밝은 빛을 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말은 빛이 있어라 하심에 어둠이 물러갔고 비슷한 이야기죠.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죠. 예, 빛이 어둠이 물러갔고 그 어둠이 이 땅을 덮어서 수천 년 수만 년 지났는데 이젠 다시 빛이 안 올 것처럼 보였습니다. 밝은 소망이 없을 것처럼 보였 참 많은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조금 어둠, 어둠 뿐이라고. 저는 그 아가씨에게 한 두 시간 동안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그 아가씨 속에 소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일어나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내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내는 전통 한국 음식을 잘 만들어. 다른 사람 인정 안 해줘도 저는 인정합니다. 왜? 내가 먹는 음식이 제 아내가 요리한 음식이 제일 제 입에 맞으니까요. 내일 점심 때 너 식사를 초대할 테니까 네가 아버지와 같이 올래? 선뜻 웃는 얼굴로 그 아가씨 얼굴이 웃음으로 바뀌면서 갈게요. 그 이튿날 점심때 아버지와 같이 그 딸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조그마한 선물 사가지고 그 딸이 생전에 그렇게 행복해하는 걸 아버지는 처음 봤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우리 집에서 음식 점심 한 그릇 먹었는데 사모님 이 음식 너무 맛있어요. 사모님 이 음식 어떻게 만들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이 음식 만들고 싶어요. 저 요리하는 게 취미예요. 저는 그날 바빠서 먼저 좀 나왔는데 저녁 때까지 제 아내와 놀다 갔다 그럽니다. 그 아가씨 지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요리 공부하고 마치면 식당 차린다고 했는데 아마 오래전에 식당 차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다가 소망을 심는 일이었습니다. 최수연 자매가 척추염으로 죽어갈 때 제가 만났습니다.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이제 걸어다니기도 걷지도 달라졌습니다. 최수연 자매 간증을 많이 하는데 그 간증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우리 엄마는 계모예요 물어봤어요. 너 엄마가 진짜 계모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계모예요 그래요. 다리에 암이 걸려서 걷지를 잘 못하는데 엄마가 보통 엄마 같으면 업어주고 안아주고 막 손잡아주고 그러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야 따라와 잔뜩 들려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수연이가 따라면 진짜 우리 친엄마 만나 계모 아니야? 그때부터 계모라고 그랬던 거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일본의 주종식 목사님이 최수연 자매 엄마한테 전화했대요. 아니 딸이 암이 걸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냐고. 오늘 아침 주종식 목사님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엄마가 전화 대답은 뭐라고 하냐면 그 길밖에는 우리 수연이에게 길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전부 죽는다 그러고 다 그렇게 소망이 없는데 그 길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난 목사님 말씀 붙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 아무것도 아니야. 걸어가 봐. 지금 잘 걷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발등은 모든 게 갖추어졌을 때 밝다. 누가 말 못해요. 그렇죠? 모든 게 풍요해졌을 때 풍요하다. 행복할 때 행복하다. 누가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거 하나하나 분석해 봤어요. 왜? 저는 목사니까 먹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밖에 안 하니까. 매일매일 전 성경을 읽어 성경을 분석하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게 제 일의 전부 다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은 병자들은 난 병들어 못 걸어가 못 걸어가서 일어나 잘 들어 걸어가 갈 수 있어 걸어가 봐. 병자의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먼저 걸어갈 수 있어, 걸어가라고 하시네. 예수님 걸어가라고 하시면 걸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소망을 마음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칸타 때 전국에서 한 30여 년 넘어 되는 공연을 하면서 그때 메시지 지난데 여러 가지 메시지 그중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누가 보면 15년 당자 얘기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둘째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몸은 돼지우리 안에 있는데 돼지우리에 배고프고 춥고 더럽고 외롭고 처참한 상태 속에 있는데 둘째 아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몸은 나는 여기서 돼지우리에 있는데 마음이 아버지 집을 간 거예요. 아버지 집을 가보니 거기는 아버지의 사랑도 있고 종도 있고 음식도 있고 곡식도 있고 너무 좋으니까 마음이 먼저 가보고 좋으니까 몸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을 그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랬는데 아버지 제일 좋은 옷을 내가 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마음이 먼저 아버지 집에 가니까 몸이 따라가니까 더러운 돼지우리도 끝나고 배고픈 것도 끝나고 외로운 것도 끝나고 추운 것도 끝나고 모든 게 아버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 근심 있느냐? 나를 바라봐. 내가 해결해 줄게. 나를 믿어봐. 소망을 가져봐. 내가 해결해 준다고 믿어봐. 내가 처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어봐. 그러면 네 문제 해결할게. 네가 믿는 믿음을 따라 일을 할게. 하나님 오늘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내가 가지고 나 차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쉬워요. 차를 가지고 왔나 차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되지요. 근데 내가 내 손자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항주야, 항주야, 예 할아버지, 네가 나이가 들어서 미국에 면허증을 따면 내가 차를 사줄게. 그랬어요. 그 차 가지고 네가 전도도 하고 다음에 저 신부름도 하고 교회일도 하고 해라. 예, 할아버지. 오늘 제 손자가 면허증을 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애비야, 그 항주 차 하나 사줘라. 학생 쓰기 알맞게 비싼 걸로 말고, 너무 고장이나 매일 고장 고치는 것도 말고, 좀 한 15만에 20만 키로 달린 차, 작은 거, 싼 거 하나 사줘라. 예. 제 손자는 아직 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할아버지 차 사줬어. 어디 있어? 좀 있으면 와. 맞아요? 할아버지 믿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차를 안 봤지만, 너 차이니? 없어. 나 차 있어. 어디 보자. 좀 있으면 와. 맞아요? 맞아요. 너 차 없지? 내가 차 대줄게. 너 차 있어? 어, 있어. 어디 있어? 좀 있으면 와. 사준다고 그랬어. 그러면 차 타고 다니면 돼. 제가 미국 가봤습니다. 중고차, 조그만 차를 샀습니다. 뭐 털털거리지 않고 그냥 잘 나가는 차.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걔는 차가 오기 전에 차가 올 건 믿었어요. 할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차가 오기 전에 나는 차 샀다, 차 얻었다, 우리 할배가 사준다 카더라, 머리 하얀 할배가 차 사준다 카더라, 하얀 차 샀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해요. 왜? 내가 너 차 사줄게. 아, 고맙습니다. 받아들일 때 차가 내 마음하고 준다는 마음, 받는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참 예수님이 아니고 그런 일이에요. 38년 되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났는데 네 아들이 나았다. 나은 거 보이지도 않는데 그들 믿고 가니까 아들이 나은 거예요. 야이로 딸이 죽었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야이로 딸이 죽었다. 막 절망, 죽어 절망 속에 막 있다가 예수님 걱정하지 마라. 네 딸이 죽은 게 잔다. 잔다고 믿었어요. 근데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강남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든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해결해 줄게, 그걸 믿어, 믿어, 믿어 그런 거예요. 믿으면 믿음대로 될 거야. 내 눈을 밝게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을 때 마음은 나는 주고 싶다. 내가 주게 줄게. 예, 믿습니다 할 때는 그 사람 마음에 이미 차가 얻은 거죠. 믿음 그럼 내 마음은 하나가 돼요. 나를 믿는 마음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차를 보내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일들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차 주마 주와 차 보고 믿으면 편하지 뭐. 차 주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죠. 안 믿어도 뭐지 뭐 봤는데 그거 왜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많이 해가지고. 베드로 너 바닥 위를 걸어와 봐. 믿으면 걸어올 수 있어요. 그죠? 이해가십니까? 전부 성경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배가 아팠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시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마음에 그 믿음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읽은 사도행전 16장은 제가 많이 이야기한 이야기죠. 바울과 실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동안 따라서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막 진지하게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막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하! 여자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몸을 흔들면서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 막 외치니까 분위기가 다 깨지면서 웃고 막 그러잖아요. 바울은 지금 한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아주 신중한 기회인데 그저 가서 널 방해를 해버릴 거라. 그 다음날부터 바울은 전도하러 가면 아 오늘 그 여자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몰래 그 여자 없는 안 가는 안 온 데로 갔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니까 귀신같이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여러 날 그렇게 하니까 노이로제 걸릴 줄 알게, 지경이에요, 뭐. 아, 그 여자 지금 어떡하지? 그 여자 어떡하지? 진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힐 때가 있어요.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바울이 참고 있다고 막 어느 날 그 여자 보고, 안에 있는 귀신 보고 나가라. 예수 때 이러면 나가라고. 그렇게 됐죠? 예. 자, 우리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의 길을 대 예수 그때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렇게 나오라 하니 즉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막 괴로워하여 예수 그때 이름으로 그 여자 속이는 귀신에게 너에게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바울의 힘은 없지만 예수님은 힘 있잖아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땐 예수님이 하는 것 같은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 이 종의 주인이 어느 날 보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 여자는 귀신이 들어서 귀신으로 막 점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버는 쪽집게인데 하여튼 그 쪽집게 점쟁이가 귀신 나가서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해서 뭐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 우리도 행치도 못하고 뭐 전환도 막 시장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요. 마귀는 항상 그렇게 사람들을 농락해요. 그리고 바울이 아무 죄도 없는데 사람들 금방 바울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해서 많이 친 이후에 깊은 옥에 든든히 가두라니까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로 채워가지고 던져놔버렸어요. 밤중쯤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절했다지 깨어난 거예요. 길에다 깨어나 보니까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고 몸은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좋은 것은요. 바울이 그들이 감옥에 가둬놓고 발을 착고에 채운 건 몸이지. 마음을 가둬놓고 마음을 채워놓지나 못한 거예요. 바울이 몸은 감옥에 놔두고 마음이 감옥을 나와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눈 거예요. 저는 그걸 잘 알아요. 옛날에 제가 대구에 처음 교회 시작할 때 그때는 참 가난했어요. 연탄도 없고 쌀도 없고 돈도 없고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야 하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혼자 예배당에 남았어요.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빨간 방석 위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춥습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쌀을 주십시오. 연탄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쌀이나 연탄이나 돈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1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꼭 하나님 보좌에 같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져요. 거기 가니까 쌀도 필요 없고 연탄도 필요 없다고 하나님 보좌에 가니까 이제는 죽을 때 쌀 싸가지고 연탄 싸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남태평양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 주민들은 뭘 먹고 삽니까? 어떤 옷을 입고 삽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선교사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책을 출판해서 많은 사람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선교사를 보내고 방송국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래 막 기도를 했어요. 정신없이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났어요. 눈을 떠보니까 하늘나라 보자 싸늘한 예배당 바닥이에요. 이게 꿈이야. 꿈이야. 방송국 뭐 1, 2만인가에 방송이 시작할 수 있습니까? 책을 출판한 것도 선교학교를 해서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낸 이들이 쉽습니까? 뭐 선교사 갈 때 날아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하는데 여비만 해도 수없이 많을 텐데 내 마음 웃어서 꿈이야 꿈. 근데 제가 그때는 진짜 그런 기도를 그 예배당에서 저녁에 아무도 혼자 불 꺼놓고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처음엔 쌀을 위해서 정말 그 뭡니까 연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방송국 세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선교사 보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책을 출판하고 그래 막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난 한 번도 그 기도를 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생각하는 아 이 기도 내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만일에 성령이 나를 인도와 이렇게 기도를 하게 인도하신다면 이게 성령이 원하신 거라면 우리가 방송국을 세울 수 있겠네. 책을 출판할 수 있겠네. 온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겠네.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날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꺼져 난로 곁에 형제들이 서너 명이 둘러앉았습니다. 교회 아이 어려운 일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제가 입을 열었어요. 형제 우리가 힘을 냅시다. 지금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우리 온 세계 선교사를 보내게 될 겁니다. 책을 출판해 전 세계 많은 사람 우리 책을 읽고 구원받도록 할 겁니다. 방송을 설립해서 많은 사람 방송을 듣고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할 겁니다. 아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점잖은 형제가 다 저를 쳐다보고 하는 얘기, 목사님, 우리가 어려도 꿈은 크게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고 깊은 감옥에 철저히 잘 갇혀 있고 매를 맞아 막 상처가 나고 쑤시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바울의 마음이 잠시 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 앉아본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 앉으니까 감옥 있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아픈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내 갇혀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가까우면 여러분 다치는 모든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인생에 즐거울 때가 있겠나? 내 인생에 기쁠 때가 있겠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 행복이란 게 있겠나? 없을 것처럼. 저는 1962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1951년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51년 전 8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한 달만에 형님이 군대 가시고 아버지 전쟁 통인이 그때 늘 집에 안 계셨습니다. 누님 두 분하고 큰 누님 15, 작은 누님 13, 내가 8, 동생 4살. 소녀 가정이 집에 살았어요. 62년도 구원을 받고 난 뒤에 8살 때부터 계산을 많이 봤습니다. 9살 때, 10살 때, 11살 때, 12살 때, 13살, 19살 때까지 행복한 날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행복이 있었는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번 우리 교회에 최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최 목사님 따님이 최미양이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우리 큰 누님하고 친구였어요. 어느 날 크리스마스 날인데 우리 집에 왔어요. 옥수야 풀센터 하면서 노트리 만큼 줬어요. 그때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 누님 아마 우리 큰 누님도 세상 떠나셨으니까 아마 세상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고 싶은데 군대 있는데 제 밑에 그 동생 저보다 나이 한 살 어린 동생이 왔어요. 내가 얼마나 잘해준지 몰라요. 전 기관병 그 친구는 저 뭡니까? 교육생으로 왔는데. 내가 19살, 몇 번을 더듬어 봤어요. 그리고 3학년 때 소풍 갔을 때 무얼 수다사라는 그 절에 우리가 소풍을 갔는데 그때 막 즐거웠다. 그리고 행복했거나 즐거웠던 걸 아무리 뜯어만 봐도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어둡고 어둡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19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뒤에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행복으로 늘 바꿔줬어요. 대적도 있고 비판한 사람도 있고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도 조금 지나가면 그것이 다 밝혀지고 아닌 게 드러나고 그런 이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인 면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감옥을 나가지? 너무 많은 매를 맞았는데 세상에 막 거짓말로 나를 막 죄가 많은 것처럼 고발을 했는데 복음 전한 죄밖에 없는데 저도 종종 그래요. 내가 뭐 복음 전한 죄 외에 뭐 있나? 그렇게 하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볼 땐 그냥 마귀가 볼 땐 제일 큰 죄가 복음 전한 죄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기 부하 다 뺏어가니까. 난 복음 전한 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지금 마귀 근세 잡은 이 시대 살면서 그래서 혼란스러운 게 일어나는구나. 한 거 알았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니까요. 보험 안 전해봐요. 핍박 안 해요. 그렇지요. 내가 술 먹고 뭐 담배 피우고 말이죠. 뭐 도박하고 그래가지고 나 핍박 아무도 안 할 거예요. 마약하고 그래도.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바울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오늘 앉아서 바울이 감옥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야 신라야 우리 동네 북도 아니고 맞았다 가면 우리고 터졌다 가면 우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왜 내게 이런 핍박을 주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왜 내게 이렇게 정말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지? 내가 난 그렇지만 이번에 어째 감옥에 나가거든 너 그냥 가서 직장생활이나 하고 복음 전하지 말고 그렇게 살자 나도 그럴란다 바울이 그래 시험이 들었다면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전부 다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성경은 만들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에 가진 눈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다치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은 은혜로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매가 맞아 막 등이 다 찢어지고 막 터지고 고통스러워 괴로운데 그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역사를 빼고 그 자체만 보면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하십니까? 내가 언제 감옥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절망을 했다면 절망 속에 빠져서 감옥에 몇 년 있었는지 몰라요.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병이 걸려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게 필요해서 주실 것이고 이건 반드시 은혜로 축복으로 바꾸실 거야. 하나님 우리 그 믿음의 세계를 가르치시려고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시련을 당케 하십니다. 어느 날 다윗이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왔어요. 무지무지 여섯 규빗 한 뼘인데 계산이니까 3m더라고. 키가 3m. 2m면 또 장대 같은데, 그죠? 그렇죠? 3m에 3m. 그 큰 거장이 막 창자루는 배틀째 같다 그러고, 그리고 뭡니까? 하여튼 뭐 노트구를 쓰고 어린갑을 입고 방패 던져 앞서고 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절대 하나님 나 저게 죽지 않을 거야. 딱 나갔어요. 키 조만해가지고 딱 나보단 컸겠지요. 다윗이 그런 장군이니까. 골리앗 장군이 말해, 네가 나를 강아지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이스라엘 군대 장군 다 죽었구나. 네가 나온 거 보니까. 다윗 딱 봐 이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난 네가 오늘 모여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니.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내 목을 베고 네 고기를 공중의 새와 들의 밥이 되게 하겠고, 또 여호와께서 만물의 하나님이신 것 온 땅에 알게 하리라. 확실한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골리앗이 막 오는데 다윗이 딱 물맷돌로 돌려가지고 빨리 와, 빨리 와, 가까이 와, 가까이부터 크게 맞아. 딱 때렸는데. 그게 참 기가 막힌 게 정확하게 이마에 딱 박히는 거예요. 투구 이렇게 되는 이렇게. 그 다음부터 사람들 투구를 할 때 투구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고. 그 이마에 안 박히도록. 아, 요즘 투구는 그렇게 나오죠. 봤습니까? 예. 또 그냥 투구 나오지만 그 큰 돌이 박히니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는 것이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항상 사탄은 그렇게 일을 해요. 여러분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아무 이유 없이 유대인 모르도개와 유대인 전부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 전부 멸망시키도록 하라십시오. 내가 언을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하만에게 그 언은 두고 그렇게 하라고 인장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줬습니다. 하만이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을 멸하게 해라. 아수르 왕의 127도의 공문이 붙었습니다. 유대인들 보고 막 통곡을 합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다가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너무 바빠서 왕비를 안 본 지가 한 달이 지난 30일이 지났는데 그러나 궁중 어전에서 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지 않은데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죽이는데 누가 저 문을 열지? 그때 문이 열리는 거 보니까 사랑스러운 왕비가 에스더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 왕비에서도 어찌려고 문을 열고 오는데 내가 건물을 안 내면 죽는데 그런 위험한 일을 빨리 오시고 건물을 싹 내밀으니까 이제 살았어요. 왕비가 건물을 탁 잡는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왕비에서도요. 무슨 일로 내게 왔느냐?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무슨 일이 있기에 이 생명을 무릅쓰고 내가 부르지 않는데 의전에 들어왔는고?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하만과 함께 임하시옵소서. 그래, 빨리 하만을 불러라. 잔치에 가게. 하만과 같이 에스더 베푼 잔치에 왕이 나아갑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술을 마시며 얘기합니다. 왕비 에스더여, 그대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리라. 얘기하라. 왕병한 왕이 기뻐하시고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내일도 잔치에 하만과 임하시옵소서. 그럼 그때 이야기하리이다. 그래서 그날 잔치는 끝났어요. 하만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 아들 10명이 있고 그리고 왕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를 받은 자기밖에 없고 너무 기쁜 거예요. 오다 모르드게 보니까 화가 났어요. 당장 나무에 달아야지. 나무에 달려고 생각하라. 그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서 왕비 에스더가 분명히 신변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을 무릅쓰고 나에게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네. 내일은 이야기한다는 그게 무슨 일일까? 왕비 에스더에게 무슨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궁중 일기를 내가 읽어보니까 모르드개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살려준 그 이야기는 어쩜 모르드개 내 생명을 살려줬지 내가 모르드개 무슨 상이나 관직을 베푼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밖에 누가 있느냐? 하만이 있습니다. 들라해라. 하만이 들어왔어요. 왕이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하만이 지금 왕이 앞에 난 모르드개를 나무 위에 장대 위에 달라고 그걸 구하려고 왔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 왕이 먼저 말씀하시고 왕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만이 말 생각했습니다. 왕이 나를 기뻐하시게. 왕이 기뻐하는 나 외에 누구야. 왕비도 나를 잔치에 초대했는데 뭘 해달라 그럴까? 하만이 생각을 합니다. 부귀, 영화, 권세 다 있는데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못 해본 게 있는데 왕관을 못 써본 거예요. 하만이 말합니다.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왕의 말을 대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관을 써서 성대를 다니게 하시옵소서. 왕이 생각합니다. 이놈이 내 관을 쓰고 싶어 하는구나. 이 나쁜 놈, 이놈 내 말을 타고 싶어 하는구나. 이놈 내 자리를 탐내는구나, 이놈. 왕이 말합니다. 너는 네 말한 그대로 모르드개에게 그렇게 해라. 그 다음날 술을 마신 잔치가 있었습니다. 술을 마실 때 다시 왕이 이야기합니다. 왕비, 그대가 오늘은 이야기한다고 했지. 그대 소원이 무엇이뇨? 그대 요구가 무엇이뇨? 나의 질반이라도 내가 주겠노라. 왕비어서 말씀하시오. 내 마음 답답하오. 왕비에서도 말합니다. 왕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왕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내 민족을 나에게 주시고 내 생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비로 팔려간다면 내가 참담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죽임을 당해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오리까. 왕이 감히 이 나라 왕의 왕비인데 누가 우리 왕비를 죽이려고 했으며 누가 우리 왕비의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가. 내가 왕이지만 그런 걸 모르고 있었구나. 왕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며 심지어 그걸 계획한 자가 누구냐? 왕이여, 그 자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놈, 어제 왕관을 쓰고 싶어 했고 내 말을 타고 내 자리를 탐내던 놈이 왕비까지 죽이려고 했구나. 왕이 화가 나서 나갔습니다. 하만이 죽게 됐습니다. 에서 누운 상 위에 엎드려지니까 왕이 와서 봤습니다. 이놈이 궁중에서 왕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구나. 당장의 머리를 수건으로 쌌어. 왕이여, 모르도개가 왕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하만이 모르게 달라고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웠습니다. 거기다 하만 달아라. 그날 하만의 목이 50규빗 장대에 두렁두렁두렁두렁두렁 돌려가지고 모르도개 저렇게 안 뚱뚱한데 배 저렇게 안 나왔는데 박 목사도 배가 더 나왔네. 누구야? 동포. 하만이잖아. 하만이 달렸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항상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쓴 함정이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쓴 계획이 자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전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까다롭이 대적하고 헐뜯고 피난 사람 많지만 한 그 뒤에 갚으시는 걸 늘 보아왔습니다. 불쌍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동안에 사탄은 여러분을 절망 속에 빠뜨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 깊은 데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몸을 묶었고 발을 착고에 채웠고 감옥에 가두었지 그들은 마음을 묶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을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몸은 감옥에 놔두고 마음이 거기서 나와서 탕자가 돼지우리 있으면서 마음이 아버지집을 갔듯이 똑같이 마음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네. 하나님 내 이거 정말 복으로 바꾸시겠네. 은혜를 더하시겠네. 그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밤중춤 돼서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기도할 때 바울의 마음은 하늘나라 전해가 있었고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이 마음에 그 모든 데 벗어나버렸습니다.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아이 참 똑똑한 사람 안 됐네. 그렇게 매를 맞고 안 볼 수가 있나? 본 거야. 저렇게 매를 맞고 가면 좋다고 찬송하는 거 보면 전 보다 정상이 아니라 돈 거야. 그들 그렇게 바울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셨습니다. 갑자기 지름 막 두두두두두 땅이 흔들리더니 옷문이 다 열려버리고 착고가 다 끊어지고 자유몸이 됐어요. 밤에 간수가 자다 보니까 옷문이 다 열려서 제수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는데 바울이 잠깐 우리가 여기 또 다 있다고 제 간수가 와서 깜짝 놀란 등불을 켜고 바울이 돼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드릴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밤 그 시에 간수가 바울을 씻기고 상처를 약으로 치료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사탄은 그 일을 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교회 오기도 못하고 일생 동안 감옥에 있어야 그 간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빌립보 그 감옥에 오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바울이 그 어려운 감옥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항상 이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살다가 조그마한 시련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시련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면은 하나님 이거 이기게 해주셔. 이기게 해주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우리 속에 그 당시에 사탄이 처음에 우리의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 그때 믿음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믿음에 도달할 수 없지만은 그걸 넘어서 믿음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악한 영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어려움을 주고 비박을 주고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형편을 보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하면은 너희 그 모든 걸 이기고 복된 길로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처음에 항상 어림이 올 때 그때 절망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못 삽니다. 그걸 넘어섰을 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고통스럽고 어려워 보였지만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죽임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걸 알고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길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이나 환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복을 주는 계기가 되는 거지 절대로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사도 바울의 길이나 베드로의 길이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나 항상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스럽지만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큰 뜻을 이루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러면 로마에까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온 땅 위에 복음이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교회도 나가는 길이 그냥 나가는 길이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을 정하여 거듭난 사람, 이 복음인데 많지 아니한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땅 끝까지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려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면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어려움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꿔서 축복으로 바꾸는 일을 하시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전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도우셨습니다. 군대 처음 가서 장갑을 도둑맞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장갑, 그때는 구타가 심해 장갑 어디다 팔아먹었냐고 막 매를 맞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두려웠습니다. 훔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도 훔쳐야지. 근데 그 훔치는 게 그렇게 썩 내키진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내 마음에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네가 훔치다가 안 잡힌다고 하자. 그러나 만일에 네가 잡히면 그때부터 내 말에서 복음 전할 수 있겠나? 복음 못 전하고 3년 동안 네가 살면 군생활 때 시험만 들고 어림만 빠지겠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안 훔치겠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매를 맞으면 맞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날 교육을 받는데 수류탄 투적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핀을 뽑아가지고 하나, 둘, 이 훈련을 받는데 쉬는 시간이 돼서 10분간 휴식하는데 동료가 또 오더니 야 박옥수 너 왜 장갑 안 꼈냐? 야 큰일 났다. 왜? 차원은 다 장갑도 훔쳐갔어. 자식 나한테 얘기하지. 왜 너 장갑 두 컬이야? 두 컬이야. 야 인마 너 어디서 훔쳤어? 안 훔쳤어. 훔쳤는데 어떻게 두컬이야? 우리 형이 중대장이거든. 나 손에 동상이 있다고 한 그릇 더 줬어. 야, 전우 좋은 게 뭐냐? 이거 끼라. 그 장갑을 안 훔치고 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는지. 하나님, 당신은 군대에서 역사하시네요. 정말 그 어려운 시련, 매 맞을까 하고 두렵고 막 며칠 동안 그랬는데 딱 마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 이튿날 장갑을 주시고 한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 장갑 안 그래. 요즘 뭐 별거 아니지만 군대에서는 그게 대단했어요. 아침에 아까 주장 다 파란색 손이 올라, 나만 빨간색이 올라가는 손 씻는 건 괜찮은데, 내 만약에 어디다 팔아먹어서 때릴까봐 그때는 구타가 심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알아보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힘겨울 때, 내가 너 하나님이신 걸 믿느냐? 내가 너의 주인인 걸 믿느냐? 내가 너를 도울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낼 건 믿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네가 나를 믿겠느냐? 이만큼 어려운 일도 있어도 네가 나를 믿고 견디겠느냐?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네가 나의 말을 믿고 따르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그것도 해결해 주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복음을 전하도록 방송국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케냐에 방송을 세웠고 이제 말라위에 지금 방송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3월달부터 말라위에 방송 건물도 짓고 센터도 지으려고 저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베냉에 약간 좀 19만, 15만 키로 달린 버스를 19만, 15만 생각 4대를 샀습니다. 약간 중고인데 그 기계식이라 참 좋은데 베냉에도 보내고 케냐도 보내고 필리핀도 보내고 또 뭐 코트디부아도 보내고 힘있게 이제 그 도시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 박양수 목사님이 케냐에 갔는데 케냐에서는 마인드 교육을 우리 교회로 하고 싶다고 거기서 이제 정부에 허락하고 25만 명 교사에게 먼저 마인드 교육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25만 명이면 2년이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그래서 2년쯤 지나면 케냐가 마인드가 전국의 사람들 우리가 마인드 그리고 마인드 제일 최정상에 올라가면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베냉에서는 2월 16일 대통령 각하와 함께 모여서 개막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앞으로 계속해서 마인드 교육을 할 것이고 말라위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는데 한 30억 정도 드는 돈이 드는데 우리 경제로 적으로 계산해서 했는데 거의 강남교회에서 많이 후원을 하셨고 거의 건물 짓는 다 돼서 이제 건물이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젊은이들이 피아노도 배우고 또 병원에 치료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마인드 강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잠비아에서 베냉에서 땅을 주고 건물 짓는 걸 보고 잠비아 장관님이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6만 평 준다. 좋은 땅. 베냉은 3만 평 줬지만은 기공식 같이 하자. 대통령이 오시려고 한다. 그래서 또 이제 연락이 어제 왔습니다. 그러자 내가 그랬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난 54년 동안 하나님 안에 있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어려움 당할 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려움 나는 알고 계시지요? 한 다 준비하고 계시지요? 곧 해결해 주시지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주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한 번 두 번 경험하시면 이런 믿음이 자라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 이기는 기쁨도 심히 클 줄 믿고 여러분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축복하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여러분 삶의 모든 축복을 더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겠습니다.